아마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루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아니면 몇 구절이든 성경 말씀을 이제 읽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금요 강의 이제 하기 전에 예레미야 37, 38, 39장을 우리 한 형제님 나오셔서 이제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는가? 로마서 15장 4절 가서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이제 성경 읽고 뭐 한 구절이든 뭐 몇 구절이든 한 장이든 두 장이든 하여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특별히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 코로나19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우리가 소망을 굳건히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그걸 지금 읽고 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리들을 이제 가르쳐 주고, 구약 성경은 국가와 개인에게 관련된 그런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줍니다. 특히 이사야서 이후의 대원서는 국가와 개인의 종말 아니면 미래 아니면 운명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살펴본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예레미야는 특히 국가와 개인의 운명,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렇게 여러 부분을 이제 강의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예레미야는 두 번 강의를 합니다. 한 번 전체적으로 한 40분 정도 나누어서 이제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맥잡기를 또 이제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국가의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의 책무를 느끼고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놓이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다 백성의 그 패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와 또 예레미야 이외에 그 전에 있던 여러 대언자들이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주지만 백성이 왕을 비롯해서 제사장, 서기관, 거짓 대언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특별히 예레미야 이제 36장에 가서 보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그런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이제 시켜서 두루마리에 이제 말씀들을 기록하게 했는데, 그 두루마리를 자기 신하들이 보는 그 앞에서 펜나이프로 북북 찢어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 말 그대로 오리지널이잖아요. 그 오리지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갖고 화로 속에 태우는 그런 그 악한 일들을 우리 눈으로 이제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 유다에는 더 이상 소망이 이제 없게 된 거예요. 유다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가망성이 이제 없게 됐어요. 마지막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가장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뭐 시드기야가 운명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뭐 시드기야가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여기 37장 1절 가서 보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를 대신하여 통치했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그냥 강제적으로 유다 땅에서 너 왕이 되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기 때문에, 뭐 왕이 되려고 하는 무슨 수업을 거치지도 않고 말 그대로 그냥 엉겁결에 그냥 왕이 됐어요. 이런 가운데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결국은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느부갓네살을 이제 배반하고, 느부갓네살을 이제 심기를 건드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 망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이제 살아남을 가능성은 다 없어졌어요. 여기 나오는 시드기야는 참 유다 왕국에서 가장 좋은 왕 중에 하나라고 하는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선하고 한데 그 아버지 이후에 네 명의 왕이 존재했거든요. 한 23년 동안 네 명의 왕이 이제 존재했는데 세 명은 요시아의 아들이고 한 명은 요시아의 손자예요. 근데 다 나쁜 왕들이에요. 다 사악한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 아들, 딸들이 아니면 손자, 손녀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맥잡기 11번째 시간 대한민국 교회와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국가의 멸망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원래 그 메시지의 그런 그 제목을 잡을 것 같으면은 통치자와 백성의 교만 그리고 어리석음 그 결과 국가가 멸망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여기 37, 38, 3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줄기차게 외쳐왔던 그 말씀이 실현되는 그 날이 이제 유다 땅에 이제 닥쳤습니다. 지금 바빌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왔어요. 얼마 동안 포위하냐? 자그마치 2년 반 동안을 포위합니다. 여러분, 뭐 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물론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이거를 군사들이 해서 2년 반 동안을 꼼짝 못하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버리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빵이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빵이 떨어져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항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빵이 떨어지니까 여인들이 남자들이 자기 아이들을 삶아서 먹는 이와 같은 그 악한 일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한 하나님의 도시에서 발생했다고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빌론 군사들이 성문 앞까지 왔어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냐?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의 그 통치자들에게 나가서 항복하면 그러면 왕도 살고 나라도 살고 백성도 산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를 다스린 그 왕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18장 19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빌라도 앞으로 이제 끌려가서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그냥 막 들고 일어나니까 빌라도가 그냥 꼼짝 못하고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말 그대로 무능하고 우유부단하고 한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여기 나오는 그 시드기야는 구약 성경에서 빌라도만큼이나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그런 그 왕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 멸망할 때 마지막에 고종이라고 하는 그 왕 그 왕하고 얼마나 모습이 똑같은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이와 같이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이런 그 왕 밑에서 국가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 위기의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은 두 차례나 예레미야하고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또 두 번이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또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결국 그 두 번의 기회마저 이제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이제 택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장에는 감옥에 갇히는 예레미야가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이제 10절에는 이 왕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라.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드기야가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이제 못했냐. 자기 신하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경 읽은 것처럼 신하들에게 휘둘려 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 있긴 있는데 신하들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으면 지금 있는 이 왕권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하들의 그 눈치를 보면서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여후갈과 그 다음에 스바냐라는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좀 기도를 해달라. 그렇게 이제 하는 내용이 3절에 이제 나옵니다. 자, 3절에 그런 내용. 시드기야 왕이 셀렘의 아들 여후갈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제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니라. 여기만 읽으면 안 돼요. 2절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2절. 그 왕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 땅 백성이 주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좀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걸 지금 알아보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 그건 우리가 원치 않는 말씀들입니다. 좀 다시 당신이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신하들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런 사람들은 아닌가? 여기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읽기만 하면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내용이 특별히 서신서 또 그 다음에 이 사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뭐 어떤 것인가? 또 이런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국가를 재건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식의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뭐 꿈을 통해서 주든 뭐 천국에 갔다 왔다는 뭐 간증을 통해서 주든 뭘 좀 새 걸 주면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가면 이제 여후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후갈은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장 다음에 38장 1절에 가면은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이름이 유갈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나와. 그러니까 여후갈, 유갈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유갈이라는 사람이 나머지 세 사람과 함께 예레미야를 지하 감옥에 이제 빠뜨려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어쨌든 38장에 거기 가기 전까지 여기 37장 이 부분에서는 예레미야가 아직 이제 감옥에 갇히지 않아서 자유롭게 이제 왕래를 했어요. 자,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백성을 위해서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 차례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이제 갑자기 발생했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여기 유다가 있고 팔레스타인 유다가 있고 밑에는 이집트가 있고 그다음에 저 위에는 이제 바빌론이 있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중간에 지금 유다가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집트를 의지하면 바빌론의 이와 같은 침공을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여러분 가서 보니까 여기 37장 5절에 그때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싼 갈대아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자, 이제 이집트의 군대가 이제 올라오니까 바빌론 사람들이 일단은 포위를 풀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예루살렘을 잠시 이제 떠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누가 등장을 하냐? 거짓 대언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말이 맞지 않냐? 바빌론이고 떠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냐? 바빌론 군대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 36장 37장에 가서 보면 히스기야 당시에 아시리아가 이제 침범을 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기도할 때 아시리아의 그 군대들이 죽임을 당한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것처럼 결국 우리 말처럼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이 임하죠. 9절에서 이제 10절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속이며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않는다. 이거 잠시 이집트를 상대하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을 떠난 거지 영원히 떠난 게 아니다. 비록 너희와 싸우는 갈대아 사람들이 온 군대를 쳐서 그들 가운데서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눈으로 보기에 갈대아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것 같아도 그들이 각각 자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도시를 불태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 사건들 이후에 이제 11절에서 21절에는 이제 예레미야를 붙잡고 또 다른 말씀이 있느냐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백하게 주신 말씀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느냐. 자, 여기 이제 문맥이 이제 어떻게 되냐. 11절 갈대아 사람들 군대가 파라오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 이제 떠나 흩어졌을 때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갇혀 있었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떠나게 되니까 예레미야가 그 위에 있는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이거든요. 예레미야 1장 1절에 가서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예레미야 이제 소개가 나오니까 바로 그 위에가 이제 베냐민 땅에 거기서 무언가 아나돗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돼서 집안일을 보려고 하든지 어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든지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수대 대장 이름이 이제 이리아라고 한 사람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뭐라고 얘기했냐. 13절에 가만 보니까 내가 바빌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려고 가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건 거짓말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가 있어요. 항복하러 간다, 바빌론 뭐 도와주려고 간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외친 대언의 말씀이 뭐예요? 바빌론에게 항복하고 바빌론을 섬겨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항복하러 간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 예레미야는 배신자 노릇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입에다 넣어주는 그 말씀을 가감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바빌론 사람들 섬겨야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예레미야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붙잡고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이제 이를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15절에 가서 보니까 통치자들이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고 그를 때린 지 이제 매를 맞은 겁니다.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이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그 감옥에 이제 갇혔는데 바로 이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좀 어떻게든 데려다가 다시 한번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바빌론에게 항복하는 것 말고 좀 다른 무슨 대안이 있는가 그걸 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자기의 궁으로 오늘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17절에 주님이 주신 다른 말씀이 좀 있느냐, 주에게서 나온 다른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네 있습니다 이야기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뭐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 왕이 바빌론의 손에, 왕의 손에 이제 넘겨질 것입니다.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한 번도 바꾸지 않고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근데 왕이 듣질 않아요. 듣지 않고 지금 또 묻는 거예요. 무슨 좀 새로운 내 귀를 좀 가려운 귀를 좀 이렇게 긁어줄 그런 메시지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똑같은 메시지는 이제 전달하죠. 이러고선 예레미야가 어느 면에서 좀 화가 난 거예요. 지금까지 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왕을 속이고 백성을 속이던 그 거짓 대언자들, 즉 그 거짓 대언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19절에 그렇게 왕에게 평안의 말을 하고 바빌론이 다 떠나가고 이제 모든 게 다 잘 되고 바빌론의 포로로 갔던 사람들 다시 다 돌아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 다 어디 있냐. 18절에는 왜 도대체 진실을 말하는 나를 이렇게 자꾸 감옥에 가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20절에 제가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요청을 하니까 왕이 이제 허락을 해서 그래서 21절에 그때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그들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게 하고 이건 다른 감옥이에요. 또 빵 만든 자들의 거리에서 나오는 빵 한 조각을 날마다 그에게 주게 하되 그 도시에서 빵이 다 떨어질 때까지 바빌론 사람들이 다 포위하고 있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2년 반 동안 이렇게 포위되어 있다가 온 백성이 손을 들고 그리고 이제 항복하는 그날, 그날까지 그렇게 감옥들에서 사람들로부터 빵 한 조각을 먹고 그나마 예레미야는 형편이 좋은 거예요. 왕이 빵을 한 조각씩 주라고 얘기하니까 끝까지 굶지 않고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가서 보시면은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이사야서 57장 1절 2절에는 아주 묘한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멸망할지라도 아무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의로운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 사람이 왜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한 자들이 끌려갈지라도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악한 자들에게 끌려갈지라도 의로운 자가 다가올 해악을 피해 끌려간 줄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너무 나라가 힘들고 악하게 될 때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미리 죽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더 큰 악을 보지 않도록 또 어떻게 해요? 미리 끌려가도록. 그래서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바빌론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좋은 부하가 남고 여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나쁜 부하가 남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들을 먼저 죽게도 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을 먼저 바빌론 여기처럼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이게 지금 어려운데 이러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울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도 어쩌면 하나님이 먼저 무슨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는 화평 속으로 들어갈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먼저 죽게 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천국 화평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들은 각각 자기의 올바름 속에서 걸으며 자기 침상에서 안식하는 그런 일. 미리 바빌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더 먼저 안식을 하고 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중에 자손들이 유다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참 알 수가 없는 거다. 우리가 볼 때 악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떨 땐 죽임을 당하고 또 어떨 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어떨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있다. 지금 여기 예레미야를 봐요.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아. 하나님 말씀 40년 동안 전했는데 감옥들에 갇혀갖고 그냥 빵 한 조각 가져다 주는 거 그거 먹으면서 지금 2년 반 동안을 그 안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서 이 어려운 시절을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정말 살아나가고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왜 시드기야가 자기 백성을 자기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해내지 못하냐.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신하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신하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게 그게 신부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로 산다고 이제 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사람들에 대한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 이런 거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장에는 예레미야가 이번에 또 다른 이제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이번에는 지하 감옥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이제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진창으로 막 진흙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기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이 지하 감옥에 예레미야 삶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이런 때가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되는 내용,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이제 결국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38장 1절에 가서 보면 네 명의 통치자들이 나와서 그동안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전한 그 메시지, 그 전한 메시지,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2절에 이 도시에 남아있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역병에 죽는데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자기 생명을 탈취물로 얻어서 이제 살게 되리라. 지금 이 대언자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이런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걸 지금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데 자기들이 직접 죽이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거나 이제 이럴 수 있으니까 지하 감옥석에 이제 집어넣고 이러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먹을 것도 없게 되고 여러분 진창에 그냥 갇혀서 무릎까지 막 진흙이 차고 이러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연이 죽지 않겠는가? 이런 계략을 가지고 이 네 명의 통치자들이 예레미야를 이제 죽이려고 시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나옵니다. 그 네 명의 이름이 맞다내야 될 스바댜에게 나오는데 이 스바댜는 어디 다른데 이제 언급이 돼 있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바수울의 아들 그달리아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바수울의 아들 그달리아. 요 38장 끝나고 39장에 넘어가면 그달리아가 또 나오는데 이 그달리아는 다른 그달리아예요. 이 그달리아, 나중에 나오는 그달리아는 사반의 손자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땅의 총독으로 삼은 어느 면에서 경건한 사람인지 그달리아를 이야기하고 이 그달리아가 아니다. 여기 가서 보면 바수울이 나오는데 바수울은 임멜의 아들이라고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 예레미야를 착구에 집어넣었던 이런 사람, 그 사람의 아들 이제 이 그달리아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셀레미야 아들 유갈이 나오는데 유갈은 37장에 여후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 그러니까 바수울이 많이 나와요, 여기 예레미야에. 근데 다 다른 사람을 이제 가리키는 거다. 20장의 바수울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그런 이제 처형하려고 그래요. 이래서 예레미야를 이제 감옥에 넣든지 어떤 식으로 처형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5절에 그때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너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반대하는 어떤 일도 왕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그 말 그대로 그 미약함의 극치를 지금 왕이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 6절에 가서 보니까 지하 감옥에 이제 예레미야를 채워 넣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 주석에 이제 따르면 아마 물 저장고. 이제 이 이스라엘에는 이 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시스턴이라고 하는 그 물 저장고가 이렇게 커다란 데인데 많이 있었어요. 이게 물이 없을 때는 그냥 비어 있는 거고 물이 차 있다가 이제 마르게 되면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이제 흙이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진흙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런 그 저장고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런 물 저장고에 이제 집어넣어서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예레미야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시냐? 7절 가서 보니까 정말 예레미야 한 번도 나오지 않던 누가 등장을 하냐?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4시 중에 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함재봉 교수님 한국 사람 만들기 이렇게 쭉 듣는 가운데 거기 가서 고종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종이 꼭 누구 말을 듣냐? 다 의논한 다음에 맨 마지막 사람 말만 듣는 거예요. 다 논의가 끝났어요, 어전 회의에서. 근데 어떤 사람이 맨 마지막에 가서 임금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그 사람 말로 기울어지는, 지금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에벤멜렉이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어전 회의가 끝났어요. 예레미야를 죽이기로 다 했는데, 근데 누구를 만나면 돼? 시드기야를 또 만나갖고, 그래갖고 다시 설득을 하면 이 사람이 마음을 변한다, 바꾼다는 걸 알고는 에벤멜렉이 지금 또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대로 두면 예레미야가 죽습니다. 진창에 지금 빠져서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어떻게 이 사람이 삽니까? 그 이야기하니까 또 마음이 약하니까 이 시드기야가 또 대원자를 죽이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30명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이 사람을 구출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벤멜렉이 헌겁조각인 이런 모든 거 가져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제 구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참 제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한 거는 에벤멜렉 여기 한 번 나와요. 근데 그 다음 장에 이제 39장에 가면은 결국 시드기야와 온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일이 나오는데 그 멸망하는 맨 끝부분 39장 15절에서 18절 거기에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기억하시고 그 바빌론 사람들에서 도시가 함락되는 그 시점에 에벤멜렉의 생명을 구출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여튼 무언가 한 그런 일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거를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사랑 그 예레미야를 구출하기 위한 그 행동 그걸 하나님 위해서 내려다보시고 바빌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그 시점에 그의 생명을 구출해 주신 그런 은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빠져나왔어요. 자 이런 가운데 시드기야가 또다시 공포를 느끼고 예레미야에게 조언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14절에서 이제 28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 전에 예레미야를 쭉 가서 읽으면은 시드기야가 몇 차례 예레미야와 직접 대면하고 아니면 접촉하는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여기가 아마 네 번째 같아요. 네 번째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내용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14절 가서 보니까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얘기해라. 근데 그 진실을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예레미야가 죽을 위험이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묻죠. 제가 진실을 얘기해도 저를 죽이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니까 하니까 죽이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7절, 18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다시 예레미야가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반복하기도 정말 지겹다 할 정도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빌론에 행복해라. 그러면 내가 살고 나라가 산다. 17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멸망한다. 그게 18절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시드기야가 변명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항복하면 바빌론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있는 그 유대인들이 나를 뭐 해코지하거나 하여튼 나를 모욕하거나 이런 일을 이제 할 거다. 19절 얘기하니까 이렇게 돼서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대인들 때문에 이번엔 내가 할 수 없다. 저번에는 통치자들 때문에 못한다. 신하들 때문에 못한다 그러든지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미리 항복한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항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20절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하고 22절에서 23절에 왕이 정말 항복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악한 일, 왕의 모든 뭐 부인들, 그 다음에 모든 여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모멸을 당하고 정말 엄청난 이와 같은 모욕을 당한 이런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25절에 또 이제 뭘 얘기하냐. 통치자들이 와서 너한테 이제 또 내가 만났다는 거 그거 이야기 이제 묻거나 하면은 만났다는 이야기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통치자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말 통치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니까 왕이 말한 대로 이제 그대로 말을 하면서 목숨을 이제 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27절에 여기 나와 있는 그 38장에 시드기야하고 예레미야의 이 대화를 보면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내가 요나단의 집에서 죽지 않도록 내가 거기로 돌아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예레미야가 실제로 부탁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해라. 왕이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결국 유다는 이렇게 돼서 이제 망하게 되고 이 와중에 하나님은 자신의 대언자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무르면서 매일같이 빵 만드는 사람들의 집에서 배급해 준 빵 조각 하나 이걸 먹으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거기 있었다. 이거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예요 여러분. 다 굶어 죽는데 그렇잖아.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2년 반 동안을 그 감옥들에서 예레미야가 연명함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얻으면서 애처로운 그런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8장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될 그 결론,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무슨 배움을 얻어야 되냐. 죄악으로 가득한 나라는 결국 멸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해도 결국 멸망하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한 이 성전이 있는 그 도시 예루살렘까지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망할 때 특징이 뭐냐. 연약하고 무능한 지도자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지도자가 무능하고, 그렇죠? 지도자가 연약하고, 지도자가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결국은 나라가 이제 멸망한다는 거죠. 그런 지도자가 등장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결국은 하는 일마다 국가를 수렁통이로 더 깊게 몰아넣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기 시드기 하고 있는 그런 일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국가는 그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게 되는 거다. 어떤 국가든지. 왜 우리가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가지고 있냐? 우리 국민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국민의 수준이. 단 하나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과 기적이 있을 땐 이게 예외가 돼요. 어느 때가 그랬냐? 이승만 대통령 때가 그랬고, 박정희 대통령 때가 국민이 유능하거나 뭐 국민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두 대통령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5천 년 만에 세계 최강이 되는 이와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 국민이 정신을 이제 차려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줬어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을 방문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BTS 이렇게 뭐 방탄소년단인지 뭐 여기를 데리고 이렇게 가서 유엔에서 뭐 연설을 하고 이렇게 이제 다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분이 보내준 거기에 보면 일단 미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 미국 사람이 영접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둘이 한국 사람 대사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요. 방탄소년단을 데려다가 연설장에 이제 갔는데 여러분, 유엔 그 연설장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문 대통령하고 BTS만 서서 저 빈 공간에다 대고 열심히 연설하는 거예요. 그 연설 내용이 뭐예요? 종전선언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비웃는 말 그대로 공허한 그런 그 메시지를 빈 공간에 이렇게 때리고 이제 오는데 여기 국민들은 유엔에 가서 엄청난 걸 뭐 하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사진과 함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현실. 지난 4년 이상 집권하면서 부동산이 거의 두 배 폭등하지 않았어요? 청년들의 희망 다 탈취해서 말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 소망이 없어요. 한마디로 나라 빚이 2017년 정부가 이제 출범할 때 국가의 부채가 660조 원이었는데 내년이면 이제 5년 아닙니까? 5년. 얼마로 늘어나냐? 1070조 원으로 지난 한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그냥 부채가 660인데 5년 동안 얼마를 늘렸느냐? 410조 원을 늘려놓는 거예요. 410조 원. 국민들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돈 준다 그러고 뭐 25만 원 준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사회주의 독재를 이렇게 이제 하고 심지어 부정선거 의혹이 이렇게 지난데도 뭐 정치인들도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렇죠? 교회도 꼼짝 못 하고, 국민들은 그냥, 이 방역체제 안에서 전체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 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패가 됐기 때문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그 교회가 완전히 부패가 돼서, 그래서 이 강단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그 회개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천국과 이 지옥에 관련된 이런 명확한 그런 메시지,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이와 같은 지도자가 등장을 하는 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3월 9일에 더 악한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간에 해야 될 일 뭐냐, 이거를 읽으면서 예레미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좋은 지도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지도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유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재산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우리 국민들의 창의성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정말 국민들의 그 번영과 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며 사람들의 애환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 그런 좋은 지도자, 이왕이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주시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무력시위를 하겠어요? 무슨 어딜 가겠어요? 지금 해야 될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거 외에는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 이렇게 해야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살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예레미야 대언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39장에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예레미야 52장, 그 다음에 열왕기하 25장, 역대기하 36장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이 비극적으로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백성들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아이를 잡아서 삶아먹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긴 그걸 보시려면 예레미야 애가를 가서 보시면, 그럼 말 그대로 애가는 울면서 그 울음의 그 노래를 기록한 게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 이제 가는 그 시점까지 감옥들에 예레미야가 거기 갇혀갖고 거기서 일어난 모든 일을 직접 목격을 하고 그런 눈물을 흘리며 시를 지어놓은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 그래서 정말 그 젖먹이들이, 정말 뭐 부모들도 먹을 게 없고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울고 하는 그런 그 처절한 그런 모습이 이 애가를 보면 아주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유다의 아주 좋은 왕 요시아, 그 왕 이후에 네 명의 유다 왕들이 있었는데 다 사악한 자들이에요. 무능한 자들이에요. 우유부단한 그런 자들이에요.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나라도 살고 왕도 살고 백성이 다 살았을 텐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시드기야 왕에 대한 심판이 39장 1절에서 7절, 52장 1절에서 11절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여러분에게 역사적인 그 일이 일어난 그 시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서 보면 바빌론 왕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게 52장 4절에 가서 보면 시드기야 왕의 9년 10월 10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10월 10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는 유대인들의 달력이기 때문에 지금식으로 이거를 지금식의 그 태양력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1월 15일쯤이 됩니다. 1월 15일. 그러니까 아주 추운 겨울, 아주 추운 겨울에 1월 15일이면 예루살렘도 무지무지 춥거든요. 아주 추운 겨울에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예레미야 39장 20절 가서 보면 시드기야 왕의 제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빵이 다 떨어져서 그래서 함락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태양력으로 이걸 바꾸면은 그러면은 7월 18일 정도가 됩니다. 7월 18일.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더울 때,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추울 때 2년 반 전에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래서 2년 반이 지나서 7월 18일이면 아주 더울 때 아니에요. 가장 더울 때, 가장 더울 때 예루살렘이 결국은 이제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BC 588년 1월 15일경 우리 태양력으로 지금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가 이제 시작이 되고 2년 반이 지나서 BC 586년 7월 18일에 예루살렘이 드디어 이제 함락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바빌론 왕의 통치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가운데 문에 이제 앉고, 그리고 거기는 모든 사람들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누구에게 먼저 떨어지냐? 시드기야 왕에게 먼저 떨어져요. 그래서 4절 가서 보면 시드기야와 그의 친척들, 뭐 일가들,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 도망을 가다가 5절에 가면 붙잡힙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 리블라로 이제 데리고 갔더니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에게 이제 심판을 집행하죠. 어떻게 해요? 먼저 시드기야 왕이 보는 데서 그의 아들들 다 죽이고 시드기야 그 눈들을 다 빼고 그렇게 해서 눈을 다 뺀 거예요. 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뺐으니 말이에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무슨 뭐 치료제가 있어 뭐가 있어 이런 상태로 바빌론 땅으로 시드기야 이제 끌려가는 그런 무서운 그 비극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8절에서 이제 10절에는 결국 도시가 파멸이 되고 이들이 백성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가고 백성 중에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일부만 그 도시에 남기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하던 예루살렘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하던 성전 모두가 다 초토화가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비극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32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도시를 세운 날부터 이날까지 이 도시가 예루살렘이 내게는 내 분노와 내 경로를 일으키는 요인이었으므로 내가 내 얼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한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려고 그래서 이거 예루살렘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이랬는데 이게 성전을 만들고 한 그 이날 이후부터 심지어 솔로몬도 그 앞에다가 암몬 족속인 이런 여러 이방 족속들의 그런 신전 신상들을 세우고 그 앞에서 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한 그런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의 경노와 분노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도시를 내 앞에서 제거하겠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만들고 이걸 지으면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오도하는 말 그대로 악한 목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짓는 것 자체가 내 분노와 경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요인이 된다. 필요하면 지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그것 지어놨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는 이와 같은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쳤던 줄기차게 외쳤던 말씀 예루살렘 도시가 결국 함락된다고 한 그 예레미야의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11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레미야 충실하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해서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신 그런 내용 그리고 결국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이제 총독이 되는데 그달리아에게 예레미야를 넘겨줘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맨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15절에서 18절 참 이거 15절에서 18절은 안 써도 되는 내용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거 안 써도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뭐 망하고 예레미야만 보호해줬다 그러면 끝나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 도시가 함락이 된 이 시점에 내가 네 생명을 구출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기 39장 말씀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18절에 내가 나를 신뢰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출하리니 내가 칼에 쓰러지지 아니하겠고 네 생명이 내게 탈취물이 된다. 여기 이 예레미야 이런 데 가서 보면 내 생명이 내게 탈취물이 된다.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생존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를 신뢰한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던 하나님의 종들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여기 에베멜렉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신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이제 느끼게 돼요. 무슨 뭐 커다란 거 어떤 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내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하지 아니하실 때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면 앞부분에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뒷부분은 다 사람들 보기에는 멸망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신뢰한 그 에베멜렉, 그 에베멜렉 별거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구출하시기 위해서 직접 말씀까지 보내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런 분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도의 길로 나가면 우리에게도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이 닥칠 수 있다. 우리 개인에게도 닥칠 수 있고 우리 가정에도 닥칠 수 있고 우리 교회에도 닥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닥치면 어떻게 나라가 없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날을 내다보고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사람들 모르는 거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정말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올바르게 신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온 가족이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심을 하고 조그만 일 하나부터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아침 점심 저녁 잘 때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특별히 내년 3월 9일에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를 이 땅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온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